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잠시 멈추고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참된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하는 마음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마다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를 우리 성도들이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단지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설교에 나오는 이 말씀의 한 부분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 전체가 무엇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지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을 단지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는 티켓증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에 위로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올바르게 그리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단지 우리가 뭔가를 행함으로 우리의 행위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과연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참된 성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에게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던 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마땅히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서 다시 생각해 보면서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나도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준 태도를 통하여서 나도 마땅히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참된 성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본유적인 영광을 사모하였던 모세의 담대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는 것이 더 존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의 평안을 누렸던 아론에 대해서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을 발휘하였던 다윗에 대해서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이 왜 그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주님을 섬겼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도 정말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도 이들과 동일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져야 하는 또 하나의 그 모습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는 이사야 6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거룩한 갈망을 가졌던 한 사람, 선지자 이사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64장 말씀은 이사야 63장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이 63장과 64장은 이사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63장과 64장은 이사야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사야가 왜 이런 기도를 하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말씀을 가서 보면은 이사야는 우시아 왕과 요담 왕과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오랜 기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시대의 불신앙과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그가 들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마땅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하였고,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그가 전할 때에 그 일은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끊임없이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역하는 백성들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였고, 그리고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해야 했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큰 고통과 슬픔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이사야 63장과 64장에 나오는 이사야의 기도에 있는 그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사야 전체를 통해서 왜 이사야가 이런 심정이 되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1장 이사야의 초반부의 말씀만 들어도 우리는 그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말씀을 가서 보십시오. 이사야 1장 2절과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라고 하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자신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범죄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는 온통 불의가 가득하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끼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살해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 도다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났을 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모습도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으로 가득한 사회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5장 말씀에 가면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타락과 부정한 그 모습을 포도원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농부처럼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사서 그것을 밭에 심고 돌보고 지키고 그것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그런 보살핌을 받고도 들포도를 맺었다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이스라엘이 이사야 때의 이스라엘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으로 우리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시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성전에서 이사야가 그 영광 가운데 보좌에 앉아 계신 여호와를 보았고 그가 자신의 부정함을 인하여서 죽게 되었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숯불로 그의 입을 정결케 하시고 이사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어떤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이 불신앙, 하나님을 떠난 삶, 그들의 악한 행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이 어느 날 한번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책망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사역하는 40년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그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충성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셨지만 그러나 이사야가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결코 하나님 앞에 돌아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더 악해지고 더 부패해지고 더 타락하고 우상은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무시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때 이사야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참으로 그는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였지만 그러나 이 백성은 점점 더 부패해서 하나님을 떠나갔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되고 끌려가게 될 것을 선포하는 이 선지자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큰 고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40장 말씀을 넘어가면서 보면은 이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40장 이후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들을 읽어보면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성취될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사야 40장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어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 말씀이 결코 육신적인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사야 40장 이후로 나오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메시지는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회복의 말씀은 단순히 육신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가 그가 세우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메시지를 그가 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은 현실과 이상의 큰 괴리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은 점점 심해갔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그 소망의 말씀, 희망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말씀은 육신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의 오심을 통하여서 온 세상의 죄인들이 구원 얻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기도할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는 절망적이고 두려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패역하고 타락한 백성들 속에서 이제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할 것인지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는 참으로 이 타락하고 패역한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된 성도로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의 기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면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분명히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환상과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럼 그는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그 멸망을 그냥 정해진 것으로 보고 체념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이사야 63장 64장에 보면은 이사야는 이런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현실을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없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참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사야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을 보시면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산이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라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라고 그가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나타내 주시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옵소서라고 하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를 갈망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의 이 마음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르신 백성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지도 않으면서 불의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불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죽은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 이사야가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현실 가운데서 이사야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고 살아가는 현실의 영적인 절망적인 상태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지만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자신을 이 땅에 나타내 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들의 조상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런 암울한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한번 자신을 나타내 달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조상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가 기억하면서 이 백성이 비록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그러나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모든 백성이 두려움 가운데서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그는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이 기도 가운데 이사야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마나 놀라운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러나 영어 성경에서는 여기에 감탄사가 있습니다. 오 라는 감탄사가 그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이 이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 자신을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강렬한 소망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기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무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이제는 절망적이고 불가능하며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 자신에게는 그 누구도 우리를 도울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마음에 바로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과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과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성도입니다. 그것이 정말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려 한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단지 하나님의 조금 도움을 받기 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유한 상태에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갈급함과 겸손함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도는 이사야와 같은 이런 상황과 이런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구할 때에 그 기도가 참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이런 심령 가운데서 기도할 때에 그들이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았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는 이제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신이 죽을 수도 있고 자신의 아내와 재물을 다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였습니다. 그는 밤새 하나님과 실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황도뼈가 위골되었고 더 이상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내가 떠나겠다 말할 때에 그럴 때에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그것으로 끝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간절한 기도, 이 실험, 영적인 실험 가운데서 마침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성도들은 우리의 삶이 아무리 암울하고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참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진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현실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였고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된 그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소서, 주여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소서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마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사야의 기도에는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물질을 얻기 위하여서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 횡행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없는 현실의 모습이 이사야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 가운데서 이사야는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바라본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해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사야가 기도할 때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강림해달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는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라고 했을 때 이 장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앞에 강림하시고 나타나셨을 때의 그 모습을 그가 지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렇게 자기를 나타내 주셔서 광야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의 빽빽한 구름과 번개와 그리고 천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땅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그 권능 아래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것처럼 이 백성 앞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렇게 자기를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도 않고 있고 끊임없이 이방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불신앙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사야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이런 현실을 보면서 이 백성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이 백성들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포자기할 만한데, 그런데 이사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죄로 달려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다 들었고 선포하였고 이미 이스라엘의 미래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광야에서 그들의 패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그는 믿고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사야가 구하는 이 기도가 문자적으로 다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자기를 드러내시고 율법을 선포하셨을 때 그것은 아주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수여받는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 번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간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는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기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자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이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셔서 이 백성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가시적으로 반복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여러 번 반복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서 그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아 왕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발견하고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그리고 제사장들로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하고 유월절을 지킬 때에 그 백성들 가운데서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단지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메마르고 영적인 깨달음이 없고 형식적인 신앙의 상태에 있었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게 되고 깨어나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섬기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여러 번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영광을 회복시키셔서 그 백성들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부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부흥이 있었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방 백성들 가운데서도 부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들 통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온 나라와 대륙이 변화되는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청교도 시대에 영국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18세기에 휘필드와 웨슬러의 형제들의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였고 요나단 에드워드의 사역 가운데서도 미국이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흥이 이 땅에 이 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바로 그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어두워질수록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어두워가는 것을 볼 때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런 절망감을 느낄 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사야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백성들이 점점 타락하고 세속적으로 되어가고 있고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타락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정말 안타까워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산들을 진동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만으로는 너무나 미약하고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나타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이 섣불 살 때의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이 삽을 살 때 그 불이 크게 일어나면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물을 끓일 때에 그 잔잔하던 물이 막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기세가 대단한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영혼 가운데 그의 눈으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우리 성도들은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면 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 마음이 깨어지고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깨어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되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입술의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기의 조상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실 때만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참으로 참된 성도들은 우리가 보는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말로 그 일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고 그 앞에서 떨도록, 즉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위하여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비록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삶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고통스럽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 너무 이런 현실 가운데서 답답한 마음이 있지만 그는 자기의 마음의 시원함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역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그가 보기 위해서 단순히 어떤 자신의 마음의 그런 고통스러운 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자들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님을 경외하는 일이 있기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그러나 그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그 나라가 점점점 더 쇠약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때에 반대급부적으로 보게 되는 것은 이방 나라의 강성함과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 코앞까지 와서 끊임없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일을 그들이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였고 유대의 모든 땅도 바벨론이 점령하였고 단지 그 유대의 예루살렘만 적막하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보면은 참으로 이스라엘의 가련한 처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바벨론 왕 랍사게가 그의 사네립이 그의 군대를 보냈습니다. 군대장은 랍사게가 와서 유대 방언으로 말합니다. 28장부터 31장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앗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저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저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정녕 우리를 건지시리라. 이 성이 앗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않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앗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33절 말씀부터 35절 말씀 보면은 랍사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질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열국의 신들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랍사게의 말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뢰하면 여호와가 너희를 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봐라 어느 나라의 신이 이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졌느냐? 이웃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왕들을 보호하지 못했는데 너희들이 믿는 이 여호와라고 예루살렘을 건질 수 있을 것 같으냐라고 성벽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저가 거짓 풍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이사야는 말씀을 대언하기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이사야가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서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여러분 이사야는 뭘 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사야 63장과 64장의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왜 이렇게 간절한 것입니까? 왜 이렇게 담대한 기도를 그가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앗수르 왕의 신하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벽보다 더 높은 성대를 쌓아놓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고 있는 이 순간에 이 선지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대적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원수들이 주의 이름의 능력을 알게 해주시고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참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이 과연 높임받고 있습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모욕하는지 그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현실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이 랍사게의 모욕 앞에서 기도하였던 히스기야처럼 이사야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이 비참한 현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이사야의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온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현실을 우리도 보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참으로 우리가 슬퍼해야 할 것은 현 지금의 교회가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처럼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지 않고 참으로 주의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 교회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직분자들이 자기의 명예를 더 내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다? 이런 현실을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심령이 부흥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나타내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의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참으로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경외받으며 원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올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정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과 우리의 심령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 세상으로 우리 주님을 경외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있어야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라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 참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셔서 산들을 진동케 하시고 불이 섭을 사르고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